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기독교 신앙을 말하려고 하면 부활을 빼어놓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좀 찾아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줄을 이렇게 쳐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시작하죠.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란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엉뚱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 보니까 그 몇 가지 설, 대표적인 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절설,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고 계시다가 무덤의 서늘한 그늘에 의해서 쉬시다 보니까 깨어났다. 그래서 기절설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 도적설 얘기합니다. 제자 도적설.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도적질에 갔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옮겨놨기 때문에 제자 도적설을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몰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요셉 이거설이 있습니다. 요셉 이거설은 뭐냐면 본래 이 아리마태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아리마태 요셉이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안치하고 보니 요셉, 아리마태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나가도록, 다른 곳에 옮기도록 해서 이 요셉 이거설을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탐요설이 있습니다. 탐요설. 이 탐요설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얘기인데, 뭐냐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무덤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엉뚱한 무덤을 가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탐요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환상설, 강령설, 착각설, 환각설 등 이런 모든 주장과 내용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들, 온갖 추측과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착각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졌던 일이고 최근에 들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참 악하죠. 예. 자, 그럼에도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전히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거짓을 꾸며내려고 하고 온갖 시도와 방법들을 다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니면 뭐 타묘설이 됐든 엉뚱한 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빈무덤이라 뭐 이런 어떤 논리와 설명을 가지고 계속 부정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짜였다고 한다면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지요. 헛것이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만약 이 세상뿐이라면 굳이 이 새벽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나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한평생 잘 즐겁게 쾌락 즐기며 살면 되죠. 편안하게 자고 먹고 예? 뭐 절제할 필요가 있고 경건 생활에 힘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참 장례식을 저는 많이 치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례식 치르러 오신 것 같다고. 아 저도 그래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얘기래요. 정말 양정교회 와서 장례식 와 정말 많이 장례식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순간을 맞이했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영광 가운데 준비하고 신앙을 갖추고 준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영광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안에 소망이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 주님 품에 안기겠다. 얼마나 참된 안식을 누리겠는가. 이 고단한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겠으니 얼마나 정말 기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도 주의 종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끝까지 딱 다물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간청을 합니다. 지금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하면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끝까지 입 다물어요. 그리고 끝까지 고백 안 하고 숨을 거두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이 왜 사실인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냐.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되는데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어느 때나 봐요. 보시면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된 말씀이 있단 말이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이 도서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정말 이 책은 탁월한 책이다. 그런데요, 그런 책들도 십수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작품의 책이 어디 또 나올 수 있겠느냐. 다시는 이런 좋은 작품은 나오지 못할 거다 생각되는 그런 책들도 수십 세기가 지나면, 아니, 수십 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도 못하는 책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아니면 수백 년이 지났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다시 도전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하세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금방 제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금방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꾸 보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중간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상당히 당황할 일을 만나게 된 거지요. 뭐냐면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6절에 한번 보죠.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말씀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말씀을 듣거나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들은 바가 있던 것 아니면 배운 것이 있던 것을 시간이 흘러서 기억해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제로 과거에 들었던 거, 과거에 기억했던 거, 배웠던 거,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말씀을 듣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수로 기억해낼 수 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배운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얘기죠?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또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생각하기를 수학은 이해해야 되고 영어는 암송해야 되고 예술은 느껴야 되듯이, 그렇지요? 바로 이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믿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수학은 이해해야 돼요. 영어는 암송해야 돼요. 단어를 계속 외워야 돼요. 예술은 느껴야 돼요.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은 믿어야 돼요. 계속 기억하면 말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그 열매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나 충동이나 개인적인 통찰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 내 경험과 지식이 어떠냐, 내가 판단하기에 말씀이 어떠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묻지 않아요. 그 생각을 묻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든 뭐 그르다고 생각하든 그런 어떤 생각을 묻지 않아요. 말씀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로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믿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활사건은 왜 사실이냐?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기억하라 얘기했죠. 이번에는 전파하라 얘기해요. 전파하라. 9절 말씀해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알리니. 처음에 빈무덤으로 인해 당황했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일어난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가서 알려라. 전파해라. 여기서 이 전파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부활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라 얘기하는, 심어라.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의 씨앗들, 그 부활의 씨앗 가지고 가서 심어라. 심어야 자라는 거예요. 심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자꾸 이 부활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가서 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위해 일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 일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전반전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얘기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위해 일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죽음을 위해 일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다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애쓰고 수고합니다. 어느새 보니까 가족도 없이 주변의 외톨이처럼 홀로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온다고 했지만 결국 죽음을 위해 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잠깐 보니까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출생, 애굽에서의 피난, 나사렛에서의 성장,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 입성, 가룟 유다의 배신, 십자가 순환 사건 전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성경대로 예언된 말씀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살았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2절 말씀. 1260조 호세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일으키시리니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 권위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로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상상 속에 머무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권위는 당장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거짓말을 믿고 살겠습니까? 어떤 누가 사실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 밝혀지겠죠. 어느 정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다 밝히겠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성서공회 사장님이 계세요. 우리 권희연 장로님이라고.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는 장로님인데 그 성서공회를 가면요. 2층에 가면 박물관처럼 아주 성경들 오래된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역사를 다 전시해놓고 또 3층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뛰어난 석학들, 오직 성경만 연구하고 원문만 보는 최고의 석학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성서공회 사무실 3층의 도서관에 보면 아예 그분들을 위한 장소를 아예 칸칸마다 마련해드렸어요. 오직 성경만 연구해요. 다 와서 출근하다시피 와서 거기서 성경만 연구해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날마다 새로운 비밀들이 막 발견이 돼요. 새로운 진리들이 막 찾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바보 멍충이래서 그들이 뭐 거짓말을 뭐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요.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대한성서공의 3층 도서관은요, 가보면 놀라워요. 정말 최고의 석학들이, 정말 그 유명한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어요. 다 하루 종일.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면 부활 역시 필연적인 사실,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래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항상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얘기합니다. 영생이다. 이 말씀으로 의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를 가진 분이셨다면, 죄인이었다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고난, 그 모욕, 그 순환의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온갖 방법과 이론을 동원해서 이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활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얘기합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봄이 되면 여지없이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펴니다. 새싹이 피어나고 풀잎들이 푸릇푸릇해집니다. 꽃들은 몽우리를 찌고 어느 때가 되면 그 몽우리가 활짝 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캄캄한 어두움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빛이 들어가게 되면 맥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세력이 아무리 무서운 것 같지만 생명의 힘 앞에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을 누른다고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둔다고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이유는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봐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나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다 비집고 나와요. 다 살아납니다. 새싹을 피우고 다 돋아납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어떤 사망의 위협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심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다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